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두 군데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문에서 77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 75문 주의 만찬이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제사와 그 모든 은사에 동참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주를 기념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도록 명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내가 나의 눈으로 부스러진 떡과 잔을 내 눈으로 보듯이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하여 희생이 되시고 지키셨으며 나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확신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표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의 손에서 받아 내가 몸소 먹고 마시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손수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러므로써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몸과 더욱더 연합하게 됨을 뜻합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가 뼈가 되어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영혼의 다스림을 받듯이 한 영의 다스리심을 받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제 77문 신자들이 실제로 부스러진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실제로 자기 몸과 피로 신자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고 어디서 약속하였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감사하고 떼시며 말씀하였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그와 같이 또한 잔을 드시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들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할지니라. 이 약속은 바울 서도를 통하여 반복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시간에 걸쳐서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찬에 대해서는 저희 위에서 이미 성찬식을 아마 한 7, 8번 했겠네요. 2년이 좀 더 넘었으니까. 그동안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일 수도 있겠고 또 새로운 내용이 좀 첨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럼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표하는 표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중생하게 되면 두 가지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 하나는 일반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생명은 무엇으로 유지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중생할 때 새롭게 갖게 되는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생명은 결코 육신의 생명을 주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육신의 양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음식을 먹음으로 유지되는 유한한 생명과 같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어서 이 생명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와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필요한 양식도 주시기도 하지만 신자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이런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기본적인 구속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성례로부터 주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름지기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인 성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방식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성례에 대한 참된 이해가 없으면 형식에는 참여하지만 실제적으로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백 번 평생을 거쳐서 성찬에 참여해도 그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이나 성찬을 받은 이후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자신 안의 역사에서 일으키는 어떤 은혜의 효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공연히 한번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신성하고 고귀한 은혜의 수단들을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은혜는 못 받고 자꾸 형식만 집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악질적인 면역성, 다 그런 거 아닌가, 뭐. 형식적으로 그냥 참여하는 것이, 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무감각함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방도들을 아무런 지식과 감동 없이 대하는 이런 둔감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인이니까 마치 뭐 설날 때 차례 지내는 것처럼 예식을 집행하고 그 예식에 참여하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성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둑을 아는 사람이 바둑을 보고 있으면 테니스를 칠 줄 아는 사람이 경기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테니스를 보고 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가요? 바둑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정적입니까? 그런데도 그냥 뭐 파죽지세로 뭐 흑돌이 어떻게 하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해설을 잘합니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정말 재미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잔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유월절 잔치로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는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또 이런 말씀도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성찬이 구약의 유월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구약에서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치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구약에서의 유월절 의식은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으로 대치된 것, 아니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 유월절 때는 무엇을 사용했는가 하면 누룩 없는 무교전병과 그 다음에 양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때 무엇과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이 음식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성찬 때 이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이 인간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마치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뼈와 골수에 침투하는 것 같이 성찬을 통한 자신의 몸과 피의 거룩한 참여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으니까 그냥 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세례를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처럼 성찬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하이델베르거 요리문답 75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답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주를 기념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을 행하는 근거는 주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을 소홀히 하고 성찬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아주 심각한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찬을 행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저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잔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한다라는 이야기는 proclaim, 선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아울러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교회가 계속해서 이 의식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깔려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주의 명령을 쫓아서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찬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과연 이 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저 떡 하나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것 역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는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찬의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는 주님의 몸, 지키시는 주님의 몸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찬에서 나누는 잔과 관련해서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미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의식 때 어떤 의식이 행해졌는가 하면 피를 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바로 이 피, 이 피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에서 있어왔던 모든 언약들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성취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의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고 흘려주신 피를 상징하며 아울러 새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나타내고 기념하는 이런 일들만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세례와 성찬 관계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와 성찬 성례는 표호요 인호라 그랬습니다. 표, 사인이요, 인호, 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장 찍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쳐준다라는 이 말은 성령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실제로 우리 안에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과 관계되는 이 성찬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이어지는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를 가져다 줍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진정한 표징이요 은혜의 방도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진정한 표징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찬식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따라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합당치 않게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럼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7절을 잘 보시면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포도주와 떡이라는 물질을 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됩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일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까? 이 둘의 상관관계가 무엇이기에 떡과 포도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물질에는 단순히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떡과 포도주에 접촉하는 것,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접촉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적으로 접촉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 때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주의 잔과 떡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은혜를 받아 누리기는 그냥 죄 위에 죄 하나를 더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이 마련해준 산해진미,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까? 귀신한테 제사드리고 축복하는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음식이 때문에 안 먹겠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음식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21절에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떡과 포도주는 어디까지나 물질이지만 이 떡과 포도주를 취할 때 나의 영혼의 자세, 나의 영혼의 태도에 따라서 그저 단순히 떡과 포도주에만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상징하는 실제와 접촉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귀신과 교섭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추어서 성찬과 관계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저 떡과 포도주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그것과 동일한 것이라 보게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그저 물질적인 떡과 포도에 접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성찬이 그저 물질에만 접촉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성찬을 통해서 범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므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한다는 이야기는 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이 잔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경험케 하셨는지 이 모든 이유들을 알 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큰 은혜요 특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에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의 실제적인 내용,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떡과 포도주만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실체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주시는 바 신령한 은혜, 새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가? 그저 차례에 참여하듯이 그냥 굽복 한번 절하는 것처럼 그저 입으로 먹고 마시면 다 은혜를 받게 되는가? 그렇지 않지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혼의 양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과 관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신비적인 연합 상태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접붙여진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적인 그런 일로서 설명하기가 매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특별한 신비를 가시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성례를 시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시적인 표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에게 가입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찬은 무엇인가? 그 연합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육체의 생명이 빵과 포도주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은 그리스도에 의해 양육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주님의 모든 축복에 참여할 때 누리는 결과를 우리 피부로, 우리의 감각으로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사실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표인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육신의 입으로 먹고 마시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의 입으로 목금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이런 면에서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라고 말하니까 뭐 실제적으로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말은 분명히 아니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물질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주님께로 가 있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하늘 천상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말인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없는데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주님의 몸은 천상 영역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시러 오기까지 하늘에 계시는데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지요? 성령님은 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결합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세 가지 성경부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처럼 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결합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하늘로 들어 올려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라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육적인 것, 그저 맛이 어떤가 여기에 집착하라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중생할 때 얻은 이 영적인 생명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육신의 양식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만 유지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런 수단, 은혜의 통로의 수단이 뭔가?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몇 가지로 성찬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표시하는 형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소나 양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와 같은 그런 그 동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표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런 제물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놓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무엇이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가? 바로 떡과 포도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나도 참여했다,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심으로 이제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면 양식과 나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일체가 되지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내가 그분께 가입되어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가 믿어야 될 신앙의 내용이요 또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찬은 신자 상호 간의 연합을 또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신자 상호 간의 연합.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와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낸 것이 성찬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은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데서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연결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영적인 통일성과 하나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례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형식이 바로 이 성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먹을 때 그 양의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먹었던 것처럼 성찬식 때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적은 그런 숫자가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빵 하나 큰 걸 가져와서 그것을 갈라서 서로서로에게 전달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떼어먹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가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 어떤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어떤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성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참으로 저희들은 무지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세례와 성찬에 반복적으로 참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저 차례 지내듯이 그 형식에 참여하게 되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별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둔감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짐으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속에 주입하시는 영혼의 참된 생명을 모든 성도님들이 저들의 심령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자, 주의 잔을 분변치 못하고 마시는 자는 오히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은 그저 물질에만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상징하는 실제와 접촉하는 참으로 신령한 행위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참된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성찬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의롭고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자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잠기고 놀도다 구원하는 귀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